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 유학 중에 지난달 돌연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오늘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억류했던 시글리를 석방했고 지금 안전하게 빠져나와 중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시글리 씨가 억류됐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내린 시글리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매우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시글리 씨의 아버지 게리 시글리 씨는 아직 아들의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은 괜찮다면서 아들의 기분이 매우 좋다고 AP통신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호주에서 통일 투어스라는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했던 시글리 씨는 지난해부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과정을 밟다가 지난달 25일 이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호주 정부는 현지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을 통해 시글리 씨의 소재 파악과 송환을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되려면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이를 끝내려면 가중된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또한 최근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은 예고했던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핵합의 폐기 수순에 들어간 이란을 향해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새로운 경고를 내놨다고 밝히고 이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한도를 높이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이 같은 계획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런 위협을 할 땐 조심하라, 그것들이 자신들을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 상한 3.67%를 오는 7일부터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한 유럽이 일정과 계획대로 핵합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라크 중수로도 핵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늘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하고 대중연설에 나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 기념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행사를 정말 거대하게 치를 것이라며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훌륭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30분 링컨 기념관에서 1시간가량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후 9시부터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근에서 진행될 군사 퍼레이드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대와 브래들리 장갑차 2대, 군함전차 1대 등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과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등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 해군 고개 비행단인 블루에인젤스와 해병 의장대, 육군 군악대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과 1991년 걸프전쟁 승전 기념식 이후 처음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오늘 7월 4일은 미국 연방 공휴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서명한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했고요.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미합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동부 해안 지역의 13개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영국 왕과 의회의 부당한 대우에 격분해 전쟁을 벌이면서 1775년 독립전쟁이 시작됐고요. 8년이 넘는 전쟁 끝에 미국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매년 독립기념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로 분장한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행사를 엽니다. 미국 사람들은 독립기념일을 전후에 휴가를 떠나는데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를 즐깁니다. 또 이날 밤에는 시나 마을 단위로 각종 연주회와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특히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27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맑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33도, 시리주 21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32도, 함흥 19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피트 시거가 부릅니다. 이 땅은 당신의 땅이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이 땅은 나의 땅이죠. 레드우드숲에서 멕시코만 연안까지. 이 땅은 당신과 날 위해 만들어졌죠. 노래하는 This Land Is Your Land 들어보시죠.
As I went walking that ribbon of highway, I saw above me that endless skyway. I saw below me that golden valley.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Well, I roamed and I rambled. Followed my footsteps to the sparkling sands of her diamond deserts, while all around me a voice was sound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Came shining and I was strolling, the wheat fields waving and the dust clouds rolling, the fog was lifting, a voice was chant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i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영국이 주영국 주중대사를 조치하자 중국은 영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려면 모든 관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과 관련해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이 주영국 중국 대사를 초치했군요.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지난 1일 범죄인 인도조리안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입법원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영국과 중국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국이 류쇼밍 주영 중국 대사를 4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류 대사를 불러들여 류 대사의 발언이 부정확하고 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류 대사가 뭐라고 한 겁니까?
예, 류 대사는 홍콩 사태는 중국 내부 문제로 영국 정부가 중국 내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또 범법자들을 두둔하는 편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대사는 또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다른 인사들의 시위대 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헌트 외무장관 발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헌트 장관은 앞서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이 1984년 중국 홍콩 반환협정에서 규정한 한국과 두 체제, 즉 일국 양제를 준수하라며 촉구했습니다. 헌트 장관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헌트 장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주요 영국 인사들이 연이어 홍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6일 사태를 앞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 정상에 직접 우려를 전했다며 홍콩 반환협정이 담긴 홍콩의 자율성과 권리,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차기 영국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역시 중국의 일국 양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일국 양제 원칙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이 1984년에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 즉 홍콩 반환협정을 통해 1997년 중국이 반환된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국 양제를 기본 정신으로 담았습니다. 한 나라, 두 체제라는 이름처럼 홍콩은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요.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체제,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일국 양제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와 외무장관은 물론 유력 차기 총리 후보까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영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겅수앙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영국이 식민 통치의 환상에 여전히 젖어 있다며 영국이 언제나 홍콩의 보호자라고 여기는 건 순전히 자기 기만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겅 대변인은 이어 헌트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 홍콩의 민주화가 어디에 있었냐며 이 당시 홍콩인들은 시위를 할 권리마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 외무부가 류 대사를 초치해 홍콩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해 중국도 영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이 지난 1일 있었던 대규모 시위 주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조례 철폐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주도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명은 홍콩 입법원 점거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입법회 검거에 참가한 인물의 성이 푼 씨라고 밝히고 경찰 공격과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구금 조사 중이라고 3일 발표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입법원을 점거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현지 언론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경찰은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일부터 이 시위 현장에서 가담자 색출을 위한 증거 수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경찰 측은 이 입법회 청사에서 마스크와 쇠파이프 등 수천 개 증거물을 확보하고요. 지문 수집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경찰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신원이 확인된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군요.
네,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려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주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며 미중 간의 합의가 되려면 모든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 약 2,500만 달러치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유예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고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가오 대변인은 이날 미중 무역대표단이 현재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양국이 이미 전화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중 무역협상이 곧 재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곧 재개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 커들로 위원장은 다음 주에 무역협상이 재개될 거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무역협상팀을 이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 협상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지 중국 협상팀이 미국에 오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엔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관세는 계속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화웨이 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출 허가 신청 대상을 약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중국 측에 기대하는 바도 밝혔을까요?
예,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상당량의 미국 농산물과 공업제품 또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잦은 이 불법적인 무역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예상대로 재개된다면 양측 협상팀이 얼마 만에 만나는 겁니까?
약 두 달 만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 5월 9일에서 10일 워싱턴 DC에서 만났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핵심 전자소재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군요.
네, 아베 총리가 3일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 무역 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서 역사인식 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을 말하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고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당시 유엔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군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로 1억 원, 미화로 약 8만 6천 달러씩을 4명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 문제가 모두 일단락됐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가 나온 거죠?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화면을 만드는 데 쓰는 플로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 또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처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양국 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부터라면 수출 규제가 이미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겁니까?
예, 일본은 그동안 이 세 가지 해당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정책을 한국에 적용해 왔는데요. 한국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수출할 때마다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심사를 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사실상의 금수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베 정부의 조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베 총리는 언론이 금수 조처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수 조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우대 조처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히며 WTO 위반이 절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나와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일생일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일에는 이 방안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 이사 후보 2명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7월 4일인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렇습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지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곳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대형 불꽃놀이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날 저녁에 이곳 링컨 기념관에서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특별한 명칭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이 행사에 미국의 경의를 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고 백악관이 초청한 관객들도 많이 참가하는데요. 군 장비도 행사에 대거 동원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에 표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데 국방부는 백악관으로부터 입장권 5천 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고위관리들이나 정치자금 기부자들 그리고 중요 인사들에게도 입장권이 제공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두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날 행사 내용이 좀 이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DC에서 진행되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보통 취주악단 행진이나 음악회 같은 민간주도 행사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예정되는 행사를 두고 좀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연설하거나 또 군 장비를 많이 동원한 것을 두고 독립기념일 행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0년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부각하려고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건데요. 기존의 독립기념일 행사의 초당적인 전통을 당파적으로 변질시켰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군 장비들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어떤 장비들을 볼 수 있나요?
네, 행사가 열리는 링컨 기념관 주변에요. 미 육군의 주력 탱크죠. M1 에이브람즈 탱크, 브래들리 장갑차 각각 두 대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해군 고개 비행단인 블루 엔젤스가 나오고요. B2 전략 폭격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18,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 헬기와 육군과 해양경비대 소속 헬기 등이 하늘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통용 전용 헬기인 마린원과 전용기인 에어포스1도 기념식이 펼쳐질 때 이 기념식장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4일 행사가 역대급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탱크가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데 이걸 시내로 반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M1 탱크의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60톤이나 나가기 때문에 워싱턴 시정부가 사실 이번 행사를 상당히 걱정한다고 합니다. 반입되는 중장비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로라든지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이런 장비들을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이날 이 기념식장 상공을 비행할 첨단 군용기들이 사실 한 번 날리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언론 보도로는 국립공원관리국이 이번 기념식 행사를 위해서 약 250만 달러를 쓴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예년보다 더 성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 예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 행사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비교하면은 들어가는 돈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한 돈 낭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이렇게 군 장비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네, 백악관 쪽에서는 군의 경의를 나타내고 강력한 미군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진행된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에 영향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대규모 군사 행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 군사 퍼레이드를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대규모 군사 행진을 기획해보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한군인의 날이나 독립기념일에 워싱턴 안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이 4일 행사에 항의하는 시위도 워싱턴 DC 안에서 이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연방정부가 3일 다시 이걸 뒤집었군요.
네, 연방법무부는 3일 메릴랜드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연방상무부는 2일에 이 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렇습니다. 윌버러스 장관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해당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연방법무부도 같은 날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다른 말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시민권 질문 추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전에 나온 언론 보도가 모두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연방정부가 기존의 발표를 뒤집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는 3일 법원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실행할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 연방지법은 연방법무부 측에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시민권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그럼 인쇄가 중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연방 법무부는 설문지 인쇄는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가 2일 시민권 질문 추가 계획을 철회한 건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대법원은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묻는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5-4 판결이었는데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법관 4명과 함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이번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왜 물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합당한 근거를 대면 나중에 이 판결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연방정부가 당초엔 이걸 포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시간을 더 지체하면은 인구조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국 측에서는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이 설문지 인쇄에 들어가야 일정대로 인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연방 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죠.
네,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연기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년마다 있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 것을 두고 소송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연방정부는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권이 있냐고 물으면 응답자가 이 불법 체류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사에 응하기를 꺼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주저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가 힘들고 이게 결국엔 백인 유권자나 공화당 쪽에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인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각 지역 연방 하원 의석수를 정하고요. 매년 이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지원금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인구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로스 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 적용을 추진했었죠.
네, 하원의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두 사람한테 소환장을 발부해서 인구조사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자 의회 모독죄 고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송은 일라이자 커밍스 감독위원장은 연방정부가 시민권 질문 추가 방안을 포기하더라도 의회 모독 고발권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측은 스티븐 딜링의 인구조사 국장이 오는 24일 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 페드 이사회 내 이사 자리가 두 개가 비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이사 후보들을 공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새 연준 이사에 보수파 경제학자인 주디 셸턴 씨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최근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두 사람은 어떤 경력을 가졌습니까?
네, 먼저 주디 셸턴 씨는 여성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에서 경제 고문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셸턴 씨를 유럽 부흥개발은행 미국 측 상임이사에 임명한 바 있었습니다.
셸턴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군요.
그렇습니다. 셸턴 씨는 실제로 대규모 세금 감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죠.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 부총재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중앙은행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이 월러 씨가 연준 이사에 딱 맞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연준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기준금리인데요. 두 사람은 기준금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셸턴 씨 같은 경우는 저금리 정책을 지지합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는 기준금리를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먼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월러 부총재의 견해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건 없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관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지난 6월에 열린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나와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자주 불만을 나타냈죠.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내려서 미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했습니다. 이 연준이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자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모두 9차례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턴 씨와 월러 부총재에 앞서 연준 이사에 거론된 사람들이 있었죠.
네, 전 기업 최고 경영자였죠. 허먼 케인 씨, 그리고 보수파 경제평론가인 스티브 무어 씨를 연준 이사에 지명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인 씨가 먼저 물러났고요. 다음에 무어 씨도 연준 이사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이 케인 씨 같은 경우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다가 과거에 불거진 성추행 의혹 탓에 결국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무어 씨는 과거에 이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써서 구설에 오르면서 지명 여부가 불확실했는데 결국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이사로 거론한 사람들은 정식으로 지명이 되면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어렵지 않게 인준된 걸로 보입니다. 셸턴 씨는 유럽 부흥개발은행에 갈 때 이미 한번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었습니다. 또 월러 부총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준 이사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무난하게 상원 인준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부드럽게 소중히 사랑해줘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그대 곁에 머무를게요. 노래하는 Love Me Tender 들어보시죠.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rs through all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여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된 넬리 블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본명이 엘리자베스 코크란 시먼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언론인들이 흔히 필명을 따로 쓰는 추세여서 엘리자베스도 넬리 블라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이 신문기자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것만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은 변함이 없지만요.
네, 그렇죠. 넬리 블라이는 당시에 그런 관념을 극복하고 여성 최초의 탐사 기자 또는 추적 기자로,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고요. 72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연재 기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작가, 발명가, 그리고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1864년 펜실베니아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넬리는 아직 10대인데도 엄마와 14명의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교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솜씨는 뛰어났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 대도시 피츠버그에는 피츠버그 디스패치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1885년 어느 날 이 신문은 여성은 요리와 육아에만 소질이 있다, 그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넬리는 이 사설을 읽고 반박하는 글을 신문사에 보냈죠.
자, 그런데 신문사의 편집장은 넬리의 글을 읽고 재능 있는 여성이라고 판단해 기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코크란 시먼이 넬리 블라이라는 필명을 쓴 건 바로 이때부터인데요. 스티븐 포스터의 넬리 블라이의 노래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Nelly Bly, Nelly Bly, bring the broom along. We'll sweep the kitchen. 기자가 된 후 넬리 블라이는 이혼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등 사회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블라이의 이런 기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문난 기자가 됐습니다.
네, 또 블라이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 월드 신문에 조셉 퓰리처한테서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예, 조셉 퓰리처는 권위 있는 언론상, 이 퓰리처상을 제정한 인물 아닌가요?
그렇죠. 이 퓰리처는 블라이에게 뉴욕시의 블랙웰스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잠입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에 있는 이 병원은 여러 해째 아주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었죠.
네, 하지만 블라이는 적극적으로 그곳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 행세를 한 끝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사정은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16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것은 수용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상한 빵, 귀리, 죽, 썩은 과일 이런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온통 쥐가 들끓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를 묶고 때리고 발로 차며 학대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음물에 얼굴을 그대로 집어넣기도 했지요. 의사들은 환자들이 불만을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이 고자질을 했다며 더욱 학대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열흘간 머무른 뒤에 블라이는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라며 입원한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블라이는 가까스로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넬리는 평생 그곳에 있어야 할 뻔했죠.
블라이는 병원에서 나온 뒤 1887년 뉴욕 월드에 정신병원에서의 10일이라든 특집 기사를 싣고 끔찍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국은 정식으로 뉴욕시 정신병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병원 직원들은 모두 죄값을 치르게 됐고요. 시에서는 할당 예산을 대폭 늘려서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보도를 주목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이제 세계적으로 화려한 명성을 얻으며 최초의 investigate reporter, 즉 탐색 또는 추적 기자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넬리 블라이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72일간의 세계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블라이는 당시 인기를 모은 쥘 베른이라는 사람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읽고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와 경쟁하는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회사에 취재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여자 혼자서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블라이의 강력한 설득에 결국 퓰리처는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블라이는 1889년 11월 14일 증기선 오그스타 빅토리아호를 타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라 배와 기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중국, 일본 등 4만 5천 킬로미터를 돌아 미국 동부 뉴저지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블라이의 짐은 달랑 손가방 한 개뿐이었습니다. 블라이는 처음부터 지독한 배멀미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배와 우편열차 시간을 맞추느라 쩔쩔매기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해적이 들끓는다는 바다를 지날 땐 긴장했고 열대성 장맛비로 흠뻑 젖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교통수단이 열악해서 중간에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블라이는 영국령이 된 중국의 모습도 들여다봤습니다. 광동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넬리는 일본에서 120시간 만에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홍콩을 여행하고 있을 때 블라이는 경쟁 신문사인 코스모폴리탄이 자사 여기자를 내세워서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는 나는 값싼 경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적 케이블이 상당히 가설된 상태여서 짧은 긴급 소식은 전보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정규 기사는 우편을 통해 보내야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 기사가 여러 주씩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통과해서 1890년 1월 25일 오후 3시 51분 정말 72일 만에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경쟁사의 기자는 나흘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뉴욕 월드 사장 퓰리처는 기차를 전세까지 내서 넬리 블라이를 마중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넬리 블라이는 여기자의 단독 세계 일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출판된 넬리 블라이의 책 72일간의 세계 일주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스타 여기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그 후로도 기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동유럽 전선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 지역에 들어가 취재를 한 최초의 여기자이기도 했습니다.
블라이는 취재 중 영국 간첩으로 오인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블라이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원유통을 새로 개발하는가 하면 우유통, 쓰레기통 등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특허를 얻기도 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31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42살이나 많은 로버트 시먼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73세의 고령인 이 시먼은 백만장자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안 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블라이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도 장수를 하지 못하고 1922년 57세로 뉴욕에서 타계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미국 여성 명예전당에 헌정됐습니다. 미 우정국은 여성 저널리스트 시리즈 우표에 그녀의 초상화를 올렸습니다.
또 워싱턴 DC에 있는 언론 박물관 뮤지엄에는 블라이의 정신병원 잠입 취재 내용이 자세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등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는 공원, 박물관, 철도, 뮤지컬 등 넬리 블라이 이름을 딴 많은 시설과 행사들이 있어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는데 몸소 뛰었던 그녀의 용기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여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된 넬리 블라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시 허용한다는 겁니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의 관련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Here's a clip.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will always be a black mark on this great nation's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Détente. 한국에서도 대탕트라고 알려진 이 표현은 긴장 완화, 화해라는 뜻으로 주로 외교적 긴장 완화를 뜻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쿠바 정권과의 긴장 완화는 실패했습니다. Détente. 오늘 예문에서는 이외에도 재밌는 표현이 몇 개 더 나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쿠바 독재자들과 cozying up. Cozy 하면 아늑한, 친근한. 그래서 cozy up to someone 하면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굴다 혹은 비위를 맞추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쿠바 독재자들의 비위 맞추기는 will always be a black mark. Black mark 하면 indication of failure, long-lasting mistake, 즉 오점이라는 뜻이죠. will always be a black mark,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on this great nation's, 이 위대한 나라의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오랜 기간 인권을 수호해온. Let's listen to it one more time.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will always be a black mark on this great nation's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must reach a rough détente over border security.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백악관과 하원 민주당원들은 must reach a rough détente.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무엇에 관해? over border security, 국경 안보 문제에 관하여.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must reach a rough détente over border security.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외교적 긴장 완화, 화해, détente란 표현, black mark, 오점이라는 두 가지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 그린우드의 God Bless the USA. 부디 미국의 신의 축복이 있길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tomorrow all the things were gone, I'd work for all my life. And I had to start again with just my children and my wife. I thank my lucky stars to
you'd be living here today. 'Cause the flag still stands for freedom, and they can't take that away. And I'm proud to be an American, where at least I know I'm free. And I won't forget the men who died, who gave that right to me. And I gladly stand up next to you and defend her still today. 'Cause there ain't no doubt I love this land. God bless the USA. From the lakes of Minnesota to the hills of Tennessee, across the plains of Texas, from sea to shining sea, from Detroit down to Houston and New York to LA, where there's pride in every American heart, and it's time we stand and say. An American, where at least I know I'm free. And I won't forget the men who died, who gave that right to me. And I gladly stand up next to you and defend her still today. 'Cause there ain't no doubt I love this land. God bless the USA.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선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